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우리 그 저기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우리 성신이가 우리 성신이 학생 아시죠? 여기 저기 어제 그 좀 화상을 입어가지고 허벅지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도 또 경배하러 이렇게 이제 함께 왔는데 좀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빨리 낫도록 흉터 없이 잘 낫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음성이 저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랬죠. 왕가의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시대의 이 교회, 교회는 사람의 무리라 그랬지요.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이게 이제 교회인데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사장, 영어로는 프리스트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 프리스트가 뭔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가톨릭의 사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 사제를 우리말로는 사제 또는 신부님 이렇게 부르죠. 신부님, 사제.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사제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제. 실제 사제는 그 사람들이 실제 구약과 같은 사제도 아니고 사실 거듭난 신약의 사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부님보단 낫습니다. 왜 그렇죠? 신부 그러면은 God, Father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할 때 그 신자, 신신자하고 그 아비부자를 써서 God, Fa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톨릭의 사제에게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이 마귀가 고안한 것 중에서 이거보다 또 고약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람을 그렇게 칭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히 고약한 호칭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영어권에서 이 프리스트를 사제로 이렇게 이제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구약의 제사장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사전에서도 보시면 제사장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이제 그 인터넷 사전 같은 데 쳐보시면 첫 번째 의미가 유대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의미가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이 그냥 제사장인 거예요. 무당 같은 거. 그게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영혼이나 신과 교감할 수 있다고 믿어 제례를 주관하던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샤머니즘 하는데 그 샤먼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이즘 이렇게 무당이즘.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장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무당 무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장인 공자에다가 이렇게 사람인 두 개를 쓰는 것인데 하나님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셋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존재가 이제 소위 이게 이제 제사장 또는 이제 세속적인 개념에서는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귀로 들으시고 손은 부지런히 될 수 있는 한 성경을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킹덤 오브 프리스츠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의 개념 자체, 기본 개념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일단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의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그 이 실제적인 제사장의 개념이 조금 축소가 되는데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지파로 12분의 1로 이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이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축소가 돼서 레위의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이 12 지파가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또 셋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서 이제 고핫 계열의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레위 지파 전체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은 고핫 계열. 그 중에서 이제 아론 계열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고스비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제가 설명은 지금 안 드리고 민수기 25장의 고스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음하던 그 두 사람을 이제 한 창에 찔러 죽이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렇게 물려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라인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살펴보는 것이냐면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성경이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들을 지금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뿐 말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이것을 섬길 것인가 하는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먼저 민족적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민족 전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일단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다. 성막을 섬기는 일.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론 계열에 속한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되는데 제사장을 세분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분하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성경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을 구분하지 않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수제사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 중에서 수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이제 그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리더급에 해당하는 그 제사장들을 선출하는데 그들이 수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물론 더 많고요. 그런 수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해에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제사장, 치프 프리스트라고 하는 수제사장들이 여럿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 프리스트, 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있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서 당연하게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너무 쉽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거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에 서 태어나야 돼요. 그 중에서 아론 계열로 태어나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이 고핫 자손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태어나는 게. 이건 참 너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죠. 일단 거기 태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응애할 때서부터 제사장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서른 살이 되면서부터 이 성막에서 이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우리가 이 제사장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은퇴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서른 살이 되셨을 때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레위지파 이 고핫 자손 아론 계열로 태어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른 살이 일단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사장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조건 또 다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사고를 당해서 뭐 어디 신체 일부가 절단됐다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신체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해야 돼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두 개, 저기 뭐야, 한 손에 여섯 개가 달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체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머리를 대머리로 밀면 안 돼요. 그 왜 이교 사제들이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밀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염의 끝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수염을 그냥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교에서 이제 그 사제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막 칼로 몸을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피어싱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뚫는다든지, 배꼽 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토인들 보면 막 여기 이렇게 뭐 뼈다귀 끼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살을 베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더럽혀진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여러분의 딸이 창녀짓을 했다. 그럼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태워 죽여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위를 창녀짓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사실 이 우리 사회에서 창녀라고 불리지 않지만 사실 창녀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그때에만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체에는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부모 형제도 안 됩니다. 시체에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로 생활하냐? 나머지 열두 지파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으로 또 이제 첫 열매의 헌물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희생 헌물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 중에서 제사장이 취할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보시면은 이제 저쪽 위쪽에 갈릴리 호수와 아래쪽에 사해 이 두 개를 사이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요르단 강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요르단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개씩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도피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도피 도시와 그 한 도피 도시당 일곱 개의 위성 도시가 있었습니다. 참 기하학적으로도 보면은 대단히 멋지게 되어 있죠. 여섯 개 도시에 각각의 위성 도시 일곱 개.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도시 중에 이제 한 군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섬기게 되냐. 레위기 21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 어떤 지도자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이제 실제로 하게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정막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의 텐트가 하나가 이렇게 휘장이 쳐지면서 지붕이 없는 이렇게 담장 같은 게 하나가 쳐지고 그 안에 또 하나 이제 지붕이 덮여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이제 텐트가 하나 쳐지면서 그게 또 3분의 2 지점과 3분의 1 지점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그 바깥 뜰에 해당하는 곳에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 노수로 씌워 있는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규빗이면서 5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죽음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 밑에서 이 타오르는 불,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계속해서 희생 헌물이 태워지죠. 이 번제단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다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번제단의 불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네, 지옥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그 불에서 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는 그날 그것을 먹는 그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즉시 죽었지만 그 몸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셨듯이 지금 그 번제단에 짐승을 대신 갔다가 자기 대신 대시가 대신 갔다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겨서 전가해서 안수함으로서 전가해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타는 이 불이 지옥 불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불은 영원히 타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불이 그 불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안쪽 텐트에 성소 부분에 들어가 보면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금 등잔대와 그 저쪽에 북쪽으로는 이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는 개혁성경용으로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는 그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앞쪽에 이제 금 향단이 있었는데 이 금 등잔대 한 가지에서 나와서 일곱 개로 이렇게 갈라진 그 금 등잔대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금 등잔대에다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서 그걸 성경에 보니까 정비한다 그랬는데요. 그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꺼트리면 안 돼요. 이것도 계속 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중 천막으로 사중 지붕 이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진 이 성소 내에서 유일한 불빛이 이제 그 금향단의 불빛이 되는 것이죠. 그 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보여주는 빵 상에 올려놓는 그 쇼브레드 그 보여주는 빵을 여러분이 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사도 해야 됩니다. 빵을 구셔야 돼요. 베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12덩어리를 구워서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2덩어리를 잘 구워가지고는 그 빵을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해서 그 빵을 이렇게 그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은 그냥 한번 해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마다 그걸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빵을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교체하고 남는 빵은 어떡하냐? 여러분이 드시는 겁니다.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성소에 지금 성소 내에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향단, 남쪽으로 금향단, 북쪽으로 보여주는 빵상,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금향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금등잔대 보여주는 빵상 그 다음에 금향단 그래서 그 금향단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 뭐 무당들이 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가 이 제사 드릴 때 그야말로 조상 제사 드릴 때 하는 거하고 뭔가 유사점이 많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마귀가 이걸 하나님의 것을 변형시켜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세상에 지금 퍼뜨려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향단에 향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이제 가져오는 그 짐승 헌물 범죄할 때나 이제 또 어떤 감사 헌물을 드릴 때나 이럴 때 그 헌물들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짐승이나 또는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희생물과 짐승 헌물, 음식 헌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백성을 대신해서 그걸 드리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성소에서 이런 것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 이정명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낮아짐,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발을 벗고 섬겨야 했고, 이 성소에는,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의자에 편히 앉아서, 그것도 지금 바닥이 이렇게 쿠션도 있는 의자에 편히 앉아서 지금 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의자가 없습니다. 내내 그냥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하는 다른 일들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분쟁들을 조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 또 뭐 서약에 관한 문제, 또 어떤 것이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런 이 부정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정하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했다, 또는 어떤 집에 나병이 집에 벽에 발병했다, 또는 뭐 옷에 나병이 생겼다, 이런 일이 보고가 들어오면 달려가서 실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 많죠? 예. 뭐 의학적인 일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 나았을 때, 다 치료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이 제사장이 해줘야 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또 하는 일은 회중을 한 군데로 소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소집 나팔을 부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지를 이동해야 된다.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하면은 다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지파가 이제 앞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팔로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제사장이 이 전쟁의 이 나팔도 또 이렇게 이제 경고의 나팔도 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좀 안정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 끝나고 사사 생활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됐을 때 다윗이 이제 이 제사장 체제를 정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24개의 계열로 제사장들을 나눠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섬기게 했는데, 역대기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서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아침과 저녁에 매일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자, 그럼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인데 그때 그 제사장들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는가 이걸 좀 이제 실제적인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실제로 어떤 이 짐승 헌물을 갖다 바치냐?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 헌물을 바치는 것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누가 끝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한 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헌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 속죄 헌물로 드리셔서 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영원히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써 이 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희생 헌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약시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요. 자,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 고하자손, 아론의 계열에서 태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단순히 무슨 예배당에 들락달락거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약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다음 신약에서는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네요. 그동안 제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제 영원한 운명이 죄의 삭신 사망인 것도 모르고 이러고 지냈네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원자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죠?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올바르게 반응하면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대부분이 지금 제사장의 그런 자격을 신약시대 제사장의 자격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태어남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개선됨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어떤 다른 지파 르우벤이나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이런 지파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시켜서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행과 참선과 요가와 무슨 도덕과 철학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개선시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좋은 게 어딨니? 내가 그냥 너희의 몫이야.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몫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레위지파 중에서 이 고아자손 중에서 어떻게 이제 이 제사장이 됐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의 수를 세워서 그 장자들의 숫자만큼을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었죠. 그 장자들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맨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목숨이었죠. 사실은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숫자만큼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에서 선택해서 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제사장을 삼아주셨던 문제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몫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 말고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 말고 고급 자가용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 말고 통장에 10억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몫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실제로 이걸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제사장들의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것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세상 민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이 모든 민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밖에 진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이렇게 진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서 요르단강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서쪽에 세 개의 도피성, 총 여섯 개의 도피성, 또 위성도시 일곱 개, 그래서 48개의 그 도시들에 이렇게 고루 분포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균등하게 곳곳에서 거점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거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물론 이제 도피도시의 기본적인 교리적인 의미는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도피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정말 모든 참 파렴치한 일들에 교회의 집사와 장로와 목사 이런 성도들이 다 개입이 돼 있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참 이 위신이 추락해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사회에서 수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두머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고 계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줘야 할 우두머리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저는 별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두머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우두머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뭘 했다고 했냐면 번제단의 불을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관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 그 불을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꺼뜨리면 큰일 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이 경각심을 주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구령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한시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관리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이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좀 잘 기억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소에서 성소의 그 성소 내에 그 이제 그 빵 테이블과 금 등잔대와 향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빵을 굽고 진열하고 새롭게 그것을 갱신해 주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요즘 이제 신명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저희가 그 안쪽에 지금 있는 것들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빵, 그때 그 빵이 의미하는 바가 물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인 또 생명의 말씀인 그 빵을 먹는 일, 그 빵을 준비하고 빵을 먹는 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섭취하고 그걸 소화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공급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ABC가 이거예요.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금 등잔대를 정비한다 그랬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해 주면서 금 등잔대를 계속 정비해 줬습니다. 이 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님의 빛빛 주심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명. 우리가 빵을 먹는데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빵을 먹을 때 너무 캄캄하면 어떻게 그 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렇게 어떻게 잘 먹겠습니까? 먹다 체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을 받아서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빛은 어디에서 오냐?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소 안에 빛은 태양, 밖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그 금등잔대에서 오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빵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만 받아야 된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학식, 어떤 이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이 금 등잔대를 정비하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한,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치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 올리브 기름을 우리 보충하면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를 잘 이렇게 무뎌지지 않게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했었냐면 그 금향단에 향을 드리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향은 이 기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그 이 올라오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였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끊임없이 그 향을 피우는 기도의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와 말씀, 그야말로 ABC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걸 꺼트리거나 빼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이것을 하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물을 드린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다음번으로 미루고 어쨌든 이 영적인 희생물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정말로 짐승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피를 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영적인 희생물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다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보니까 지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린다. Spiritual sacrifices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백성을 축복하고 가르치고 분쟁을 조절하는 일이다. 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파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그 특성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파평케 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분쟁을 조절하고 이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지금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또는 교회 내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는 것 이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나병의 발병과 완치 여부를 확증하는 일이었다. 진단하고 확증하는 일이었다. 나병은 구약성경에서 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이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믿었었습니다. 나병은 죄의 모형인 거예요. 죽을 병, 죄병이 죽을 병이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병은 또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죄의 병도 똑같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의 발병과 완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 우리 삶에 교회 내에 또는 우리 개인의 삶에 죄로 인한 어떤 부패, 죄가 발병했는가, 죄로 인해서 어떤 부패한 일이 발생했는가.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적은 누룩이라고도 표현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이렇게 뜨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누룩이 부패하는 것이잖아요. 일종의 부패지요. 그게 이제 발효, 우리는 발효라고 부르지만 일종의 부패지요. 그래서 빵덩어리 요만했던 것을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작은 죄악이 전체를 그렇게 병들게 한다. 부패시킨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팔을 부는 역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팔 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소집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집회를 소집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모이자, 함께 모이자, 회중을 불러 모으는 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이고 남도 모이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언제 앞으로 나아가고 언제 퇴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나팔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영적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선봉에 서서 나가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임재,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연약해져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참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는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궤를 들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양의 희생, sacrifice of praise to God. 찬양의 희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만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와서 일어나서 찬양하지 마시고 우리가 잠을 깰 때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아침, 부활의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 마지막에 또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ABC예요. 아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렇죠? 예배생활인 것이죠. 매일의 예배생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그야말로 땅의 이쪽, 아주 이 깊은 구석 쪽에 사는 동양의 이 우리 극동이라고 그러죠. 저쪽 동양 쪽에서도 저쪽 극쪽에, 끝쪽에 있어서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지역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순교자의 이 피를 뿌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헛된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 이 참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해 가던, 지옥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왕가의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정말 앉아서 곰곰이 정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구약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전체 중에 아주 극히 일부,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도 몸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우리가 뭐 공군 조종사, 그 전투기 조종사 뽑을 때도 그렇게 까다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체 조건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조건을 그냥 단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우리가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이 또한 얼마나 크고 막중한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충성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일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